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 소망이 무엇인지 또 참 평안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참된 소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녀라는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해서 하나님께 드릴까, 저희 마음에 여러 생각도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셔서 부모로서의 자세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만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신약 346페이지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은 무엇보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신앙 생활을 잘 한다고 또 자녀를 교회 학교에 빠지지 않게 보낸다고 신앙 교육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신앙 교육을 바르게 시킨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미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께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뼈저리게 아마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물건이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물건이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올바로 기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데 방치한다면은 더더욱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녀 교육이 후손의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스라엘의 경우를 들어서 한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오늘 본문이니까 접어두시고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 제가 읽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의 진침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물에 들어서면은 갈라지게 해주겠다는 약속대로 요단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요단 물을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 기념물을 세우게 했죠. 요단강 속에 열두 돌을 택해서 기둥을 만들었고 또 그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나온 열두 돌을 길갈에다가 또 세워서 기념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기념물로 사오신 이유가 2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후손의 교육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걸로 끝인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굳이 길갈에다가 열두 돌을 세우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요단강을 건넌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도 그 돌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서 그 후손들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위에는 아무것도 다시 세우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이 망한 그곳에 집을 짓는 자는 기초를 놓을 때 첫째를 죽이고 문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말째를 죽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후손 교육의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이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념돌을 세우고 여리고성이 망한 그 위에다가 아무도 집을 건축하게 못하게 그런 것으로 기념물을 삼으셨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타락했습니다. 여호수아 넘 뒤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같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기념물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또 두령들 유사들을 불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반복적으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 번이나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일을 끝내고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결국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후손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유럽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나라를 세우고 거기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자녀들을 훈련했습니다. 처음 건너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 농사를 지어서 교회당부터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는 학교를 세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모습은 학교에 온갖 범죄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마약, 또 어떤 그 불의한 일들, 심지어 총을 가져와서 아이를 죽이는 일까지 미국 학교들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역시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라이프 웨이 리서치가 2009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00명의 부모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벌였대요.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의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25%의 부모들이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거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25%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또 22%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러한 얘기겠죠. 19%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17%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다. 15%는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물론 다 합치면 100%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주고 거기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내용 속에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없죠. 심지어 매주일 교회에 참석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을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라고 대답한 부모가 24%밖에 안 됐어요.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다는 부모조차 자기 자녀의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 신앙에 있다는 것을 응답하는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에.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유치부의 아이들이 초등부에 올라가면 초등부에 그 아이가 그대로 올라오고 플러스 아이가 더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줄어요. 초등부에 올라와서 중등부로 올라가면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거기에 또 줍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데 또 줄어요.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가면 고등부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의 한 60% 정도가 붙고 나머지 40%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가면 그 과정 속에 전도가 더 돼서 풀어야 될 건데 그걸 계속 교회 학교에서 매년 그 통계를 조사하잖아요. 조사해 보면은 계속 줍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이의 책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부모의 책임이 거기 크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 중에서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신앙에 있다는 것을 4분의 1밖에 생각 안 하는 미국의 현실과 글쎄요, 우리 교회의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먼저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그런 확신과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잘 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부모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7절이 있기 전에 5절, 6절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5절, 6절이 부모에게 선응되지 않으면 7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자,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앙 교육을 해야 할 부모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또 부모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부모, 바로 그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죠. 5절, 6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7절은 영구히 그 가정에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신앙 교육의 책임은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 거기 아주 상당히 좌우할 겁니다.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마음에 일깨워야 돼요. 내가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에게 유산은 못 물려줘도, 내가 자녀에게 재물은 못 줘도, 내가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못 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소망을 둔 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부모에게 있는 사람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잘 아시죠? 그 링컨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약 50년을 살면서 목수 생활만 했어요. 그리고 링컨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 링컨도 목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라 그러죠. 낸시 여사는 8살 때, 링컨이 8살 때 죽었는데 죽으면서 이 링컨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책, 오래된 성경책 그거 딱 하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8살짜리가 뭘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8살짜리를 품에 안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란다. 그리고 내가 많이 읽어서 오래돼서 낡았지만 그러나 나에겐 가장 중요한 거다. 내가 네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하나 네게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 아들아, 너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것이 낸시 여사가 8살짜리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 낸시 여사의 마음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걸 물려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낸시 여사는 12만 평의 땅하고 성경하고는 비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낸시 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링컨의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새어머니를 참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새어머니 이름이 사라라는 여잔데 재혼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링컨을 그렇게 잘 정성스럽게 보살펴줬대요. 그리고 링컨이 꿈을 갖도록 어릴 적부터 잘 도와줬답니다. 품삯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품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품을 팔아서 삭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 삭 대신 책을 달라고 해서 그 책을 링컨에게 계속 줬답니다. 삭서를 받지 않고 삭 대신에 책을 받아서 그 링컨이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도록 해줬대요. 나중에 링컨이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를 다시 낳아준 첫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나를 다시 낳아준 사라. 그를 만난 것은 내 행운이었다. 그리고 많은 책을 만난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그 두 가지를 들었답니다. 그 사라라는 어머니 그리고 사라라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많은 책을 읽도록 도와준 그것에 대해서 링컨은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신앙교육이 가장 큰 신앙을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모가 정말 확신하고 있느냐 어떠세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식을 원합니까? 지금 대학 가기 전까지는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세상 부모들의 마음에 좋은 대학 가기를 소망하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자식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카이스트 지금 문제가 많죠. 좋은 대학 갔다고요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카이스트도 있지만요 서울대도 많아요. 매년 몇 사람씩 자살합니다. 그 방송이 안 돼서 그렇죠.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장입니다. 9장 11절. 9장 11절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해 아래서는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죠. 빠른 경주자라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달리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럼 꼴찌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군사가 많고 꼭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여기 우연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연이요. 하나님에게는 섭리예요. 그렇죠? 그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을 때 모압 땅에 내려갔죠. 모압 땅에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두 자녀가 결혼했는데 두 자녀도 죽었습니다.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적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삭을 주워서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마침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룻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 밭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 당시에 아람 왕이랑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아주 깨가 많은 사람이죠.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해서 아람을 치는데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에게서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당신은 그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패할 거라고. 그게 마음에 걸렸든지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런데 아람 왕의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아합의 갑옷을 기에 맞았더라. 그 우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열왕기상 22장에. 그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이 말씀했을 때 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이 깨버리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기를 참으로 원하고 신앙적인 것을 물려주는 걸 가장 최고의 우선이라고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른다면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 살았던 사람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목사가 돼서 1700년대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됐죠. 그런 신앙을 같이 지켰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교회 학교를 어릴 적에 같이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문을 비교를 했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873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학 총장이 12, 교수가 65, 의사가 60,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260명. 이렇게 후손이 나왔는데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은 1292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여기 벨 볼일 없는 사람이 53명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동시대에 똑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이 후손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을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지키시고 그 후손도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두 가문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남유다의 왕 중에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고 하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히스기야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텐데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므낫세는 죽기 전에 돌이켰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자기 자녀가 간절히 바르게 되기를 원했겠죠. 아마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켜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정말 자식이 신앙교육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물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때로는 그 자식이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젠가 제정신 돌아오게 해줄 거예요. 그죠? 역대하 3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33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왕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그래서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 제정신 돌아왔어요. 그 앞에 보면요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환난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우상을 세웠던 그 모든 것을 다 해파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라고. 아마 이 므낫세의 이 모습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우상을 부수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정말 거기서부터 신앙교육이 출발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죠. 내 몸으로 난 혈통적인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라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혈통적인 자녀라고만 생각을 하면 자녀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맡겼다는 의미죠. 기업을 물려줬으면 기업을 잘 가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었다면 그 자녀를 잘 기르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주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람에게 맡겨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겼죠? 우린 시간의 청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고 재물의 청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예요. 야곱은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라는 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의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어제 시편 127편 3절을 찾아 들었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구절은 안 찾겠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많은 소유물과 거기서 얻은 자녀들을 이끌고 에서를 맞이할 때 에서가 물었죠.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길을 가는 가운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죠.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은 자식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자식을 낳다가 자기가 결국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겐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불렀죠.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른손 그러면 생각나죠.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잡힌 능력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겁니다. 라헬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생각을 이 야곱은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줬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48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오랜 기간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난 겁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에게 보였죠. 그럴 적에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자기 혈통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내 혈통적인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나는 이 자녀를 맡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잘못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참 많죠.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자기 어떤 목표를 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과거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했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이름으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욕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녀는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를 맡기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은 자녀를 통한 욕구 실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자기는 연결고리를 해야 될 거예요. 무슨 고리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결고리.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젖을 물리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자기가 길렀죠. 그래서 자람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게 데려다 줬다 그랬는데, 유대인 어떤 그 풍습에 보면 자란다는 것이 한 4살 정도까지는 아마 요게벳이 모세를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4살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그 4살까지 데리고 있는 동안 그 자녀에게 뭘 심어줬겠어요? 너는 유대인이다. 그렇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계속 심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릴 적에 그 어머니 요게벳을 계속 심겨준 그 신앙 교육이 결국은 나중에 40세가 돼서 애굽 풍습과 애굽의 어떤 학문을 그 익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게끔 결국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그 신앙 교육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조모 로이스. 그래서 로이스에게 있던 그 믿음이 결국은 유니게에게 갔고,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니게와 로이스는 자녀를 자기 욕구 실현의 어떤 그것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자녀에게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도와 더베,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그 루스드라 거기에서 그 더베 그곳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다녔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어릴 적에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아주 디모데를 만드는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야곱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물론 리브가와 이삭이 두 사람이 에서와 야곱을 편애한 것은 물론 잘못한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뭘 알고 있었냐면은 창세기 넘겨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쌍둥이를 가졌을 때 그 두 쌍둥이가 뱃속에서 다퉜죠.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 물었죠.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아, 둘째가 작은 자가 장자가 되는구나.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계속 바깥으로 나돌았죠.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서 조용히 거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로 장막에 거하니 그 장막에 있는 동안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는 야곱에게 뭘 심어줬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심어주지 않았겠어요? 너는 작은 자지만 장자가 될 사람은 너다. 그걸 심어줬고 그리고 야곱은 그 어머니 덕분에 그 장자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마음에 더 깊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이 생기기까지 어머니의 리브가의 역할이 아마 상당히 좌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 자기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자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심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반드시 돼야 될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처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마땅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고리를 바르게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간에 뭐가 돼야 돼요? 중매쟁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자식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중매쟁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가운데 매개체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는 연결고리가 고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셨을 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에게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결코 쉬웠다고 할 수 없겠죠. 분인나가 계속 격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더 간절히 사모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그 자녀를 주셨을 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릴 적부터 자기를 떨어지게 해서 그 성막에서 자라게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아이 어릴 적에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아이를 자기에게 떼서요. 멀리 보낸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큰애가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군에 가서 아니 이미 장성했는데 군에 가 있는데 떨어뜨려 멀리 보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요. 저희 자매는 다 합니다. 자녀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그 정말 자기의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주 어린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자기에게 떨어뜨려서 그 성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그 보낸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가감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기 서약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27절, 28절 건너뛰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평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평생을 여호와께 실제로 드렸잖아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린 하나님과 자식의 사이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고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내 욕구 실현을 이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자녀 교육의 올바른 목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매쟁이 역할, 연결고리를 잘 담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먼저 그런 확신, 먼저 그런 일깨움과 깨달음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녀 교육이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세 번째로 자꾸 자녀 문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녀 교육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는 안 바뀝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자녀는 안 바뀝니다. 자녀를 말로 가르치기에 앞서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을 잘 지켜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가르치는 그대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자녀 교육을 하기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어떨 때 제 자녀가 성장하는 가정을 보면서요. 어떨 때는 웃음이 나와요.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거든요. 야, 나쁜 것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남냐. 옆에서 자매가 보라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애도 저러지 않냐고. 가만히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하는 나쁜 습관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닮았는지 똑같이 해요. 제가요, 이 손톱을 자주 물어뜯거든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손톱을 손톱깎이로 깎아야 되는데 이빨로 물어뜯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걸 언제 닮았는지. 그래서 이 나쁜 습관 하나도요, 결국은 내가 하는 행동을 자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 꼭 자녀 문제만 자꾸 거론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마노아에 가정해 주시면서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도 말했지만은 먼저 그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 사사기를 찾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5절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은 그러므로 너는, 이게 삼손에 대한 얘기예요,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까? 마노아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먼저 아내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어머니에게 먼저 얘기한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5절에 그 아들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말씀은, 포도주는 전도서 9장 내용에 보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의미에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육신을 기쁘게 하지 말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건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먼저 부모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에 추구해서 안 되고 이 세상의 것에서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삭도를 내지 말으라는 건, 삭도를 내지 말자는, 삭도는 이 머리에 머리를 얘기하는 건 권위잖아요,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라는 거죠. 먼저 부모에게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에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를 적에 좋은 환경과 터 가운데서 아이들을 길러야 될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이를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번 옮겨 다녔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자녀가 기름받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환경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자녀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걸 마음속에 깊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후에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앞에 두시고 죽으시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다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그랬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가르치기 전에 행하시며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면서 섬기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라고 했다거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바울사도도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다음에 본바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바울이 행한 것이 있어요. 그 빌립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바를 행하라 그대로 본을 보이는 자들을 보이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에스라도 보면은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준행하며 그 다음에는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준행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자신이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국 자녀가 하고 있는 것은 부모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술을 많이 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자기는 부모가 술 주정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그러잖아요. 성장하면 똑같이 술 먹고 있거든요. 부모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술 주정하거든요. 어떤 부모는 남편은 막 아내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교회 오니까 다른 아이들을 두들겨 패드라니까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요, 자기도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패는 것을 그 마음에 그렇게 싫어할 텐데, 그 자기도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자녀가 변화되기 어렵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아주 뼈저리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기름받고 있는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본을 보일 거냐, 몇 가지를 우리가 거론을 해보면 첫째는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은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확실하고. 삐뚤어진 청소년들 중에 화목하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삐뚤어진 청소년이 많다는 통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화목한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남편 탓하지 마셔요. 대부분 문제는요, 싸움의 문제는 남편들이 갖고 와요. 원인거리는 남편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 것은 정작 누구예요? 아내가 해요. 그래요. 제가 잠언을 보면서요. 잠언에 다투는 남편은 그런 말 하나도 없어. 잠언에 보면 다투는 아내는 다투는 여인은 그렇죠? 다 다투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지 다투는 남편이라고는 없거든요. 다투는 남자라고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무엇을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갖고 옵니다. 그런데 막 다툼을, 그걸 문제 삼고 그걸 이제 바가지를 긁어서 싸움을 거는 쪽은 주로 여자가 많이 합니다. 아마 그래서 잠언에 보면 다투는 아내는, 다투는 여자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15절 잠언 27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기 다투는 남편이라고 안 했죠? 부녀는 다투는 부녀거든. 잠언 25장 24절 또 보죠.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도 다투는 여인 한자도 안 틀리고 잠언 21장 또 넘겨보죠. 잠언 21장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건너뛰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노숙자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저희 집도 가만히 보면요, 문제를 제가 제공해요. 그런데 문제를 제공하는데 싸움을 거는 쪽은 저희 자매가 거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공하더라도요, 싸우지 마세요. 문제를 혹 가지고 오더라도 그걸 자꾸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그 문제보다 다투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다투면 그 가정에 있는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디도서를 한번 넘겨보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장.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아내가 성내고 남편이 성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도 그것 때문에 다투고 성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 다투더라도 둘만 다투세요. 가능하면 다투지 말고 아이가 없을 때 다투세요. 조용히요. 집에서 다투지 말고 저 나가서 예? 바깥에서 조용히 할 말 있으면. 그래서 이 다투는 시작은요,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다투기 전에요, 시비가 생길 때 끝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그 가정 밑에서, 화목한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자식 앞에서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냥 명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왜? 말다툼을 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에서 유익될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듣는 자들로 뭐 한다고요? 망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가 실족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하물며 집에서는요. 집에서 누가 실족해요? 자녀가 실족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질서 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시부모, 그 다음에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가장이 남편인데 그 남편을 머리로 받들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먼저 질서를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자녀에게 보여야 될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질서를 어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자녀는 내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편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기면서 자녀는 내게 순종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가정에서 질서를 세우는 아내가 돼야 될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보여줘야 될 겁니다. 나는 가정에서 얼마나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기 지위를 이탈해서 마귀가 된 것이 천사잖아요. 그렇죠? 천사는 자기 지위를 어기고 타락해서 결국은 마귀가 된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가 가정에서 질서를 어긴다면 그 자녀도 틀림없이 질서를 어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틀림없이 바르게 자라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저녁에 우리 형제들에게도 또 우리 우목사님께서 자세히 남편들에게 관련된 말씀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생각지 마세요. 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어떤 자매님들 그럴 거예요. 남편이 나보다 못 배웠는데요. 남편이 나보다 돈을 적게 벌어오는데요. 예, 그래도 남편이 뭐예요? 머리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머리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왜 그렇게 정했냐. 첫 번째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그 후라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든 겁니다. 지음을 먼저 받은 것이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꼬임을 받은 것도 누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그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남편이 머리 되게 하신. 여자들은요, 귀가 참 얇아요. 잘 속아 넘어가는 건 누가 잘 속아 넘어가요? 여자가 잘 속아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그대로 지켜야 돼요. 왜? 질서를 지켜야만 말씀이 가정에서 해방을 안 받아요. 질서를 어기면 가정에서 말씀이 해방을 받습니다. 디도서에 보죠.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순종도 아니고 아예 복종이에요.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질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뜻이 뭘까? 좀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어겨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녀하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거기에는 이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이 어머니들은요, 아내들은 남편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의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입니까? 남편과 자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먼저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남편과 자녀 중에 누가 먼저예요? 남편입니다, 남편. 그러니까요, 자녀 교육 때문에 남편을 홀로 두고 멀리 외국에 자녀하고 같이 오래 가 있는 거 합당치 않아요. 진짜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책임이 뭐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머리로 받들고 그리고 그 질서를 순종할 때 그 밑에서 배운 자녀가 바른 자녀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물며 집에 남편에게 물을 지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무엇을 물으려거든 남편에게 물을 지니. 그래서 남편에게 집에 가서 물으라고 하면서 남편의 그를 권위를 그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하려면요, 우리 자매님들이, 어머니들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맞죠? 어머니들의 신앙이 훨씬 좋아야 돼요. 그래야 부족한 남편, 신앙이 연약하면 남편도 앞세울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의 신앙이 약하면 남편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저리 비키라고 자기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되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무 남자에게나 복종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네? 아무 남자에게나 복종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주신, 맞죠? 그리고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그랬죠. 범사에는 모든 매사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넘겨보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당시에 종으로서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하라 그랬어요. 종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면 여기 종은요 노예거든요. 노예 이 당시에.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주인이 함부로 사고팔고 할 수 있었던 그 자기 주인에게도 종이 순복해야 된다면 하물며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당연히 순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의 남편에게도 순복하라 그랬죠. 불신자 아직 남편이 믿지 않아도 그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순복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냐. 아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아내를 아니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불쌍하냐면 아내도 할 일이 많지만요. 남편도 집을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남편에게 이 가정을 먹여 살리라고 할 적에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한 남편이 책임감이 무겁게 느낍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통계자료에 보면요. 집에 들어오면은 맥박수가 정상인데 직장에 출근해서부터요. 하루 종일 이 맥박수가 고르지 않다 그러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생각은 불쌍히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아내로서는 순복을 하지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복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그래서 가정에서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남편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요, 신앙적으로 남편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 남편의 보호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는 바울의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보호자가 됐다 그랬어요. 여자로서 남자인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만큼 바울에 필요한 것을 옆에서 돕고 가까이 잘 챙겨주고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겁니다.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남편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교제에 잘 참석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될 거예요. 남편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아내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남편에게만 돌리지 말고 그건 아내의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몸이 되게 했잖아요. 한 몸이 되게.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건 첫 번째로 신앙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잖아요. 남편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신앙적으로 보호자가 되는 그래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죠. 잠언 31장 내용에 보면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숙한 여인은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살아있는 동안에게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않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이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고 아주 종일 바쁘잖아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웃에게 손을 펼치잖아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펼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돌보고 그리고 그 바쁜 중에서도 자기를 또 단장해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단장했다 그랬거든요.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되면 좀 단장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그냥 대충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세상에 가면요. 눈이 돌아가는 화려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적에도 자매들이 잘 단장할 뿐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남편에게 단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사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숙한 여인에게 누가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물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후일을 웃으며 그렇게 나오는데 후일을 웃는다는 것은 현재는 눈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려면 고생도 되고 힘도 들겠죠. 때로는 눈물도 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산다는 걸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걸 귀하게 생각하고 영혼을 건지는 걸 귀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일 때 바로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부부의 모습, 가정의 질서를 자기 스스로 깨지 말고 그 질서를 지켜서 집을 세우는 성경의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집을 헐거니와 그렇게 돼 있죠. 질서를 깨면 자기를 허는 거예요. 남편하고 다투면 집을 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살면 그 집을 허무는 겁니다. 그 자녀가 그대로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모습을 본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네 번째는 성장 과정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어릴 적에 영아기. 영아기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영아기는 어머니는 아이의 보육자의 역할을 하죠. 보호하고 이 젖을 먹이는 보육자의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시기도 아이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젖을 먹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시기에도 아이에게 훈련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제 배웠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거기 잠언 22장 6절에 나오는 아이가 원어로는요, 젖먹입니다. 뭐라고요? 젖먹이에요. 원어의 단어 한번 찾아보면 젖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젖먹이 때부터 뭔가 아이를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 큰애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면 제 큰애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훈련시켜야 될 건데 아이를 울게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둘이서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이에게 물론 젖이 필요할 때는 먹여줘야 되죠. 그럴 때는 울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괜히 우는 거예요. 괜히 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하고 아이를 방에 놔두고요. 아주 아이가 지칠 때까지 그냥 내버려뒀어요. 독한 마음을 먹고. 힘들더라고요. 자매하고 저는 거실에 있고 아이는 방 안에 있고. 그런데 조그마해도 알 건 알아요. 알 건 알아요. 그래서 지칠 때까지 우는데 그게 몇 시간 걸렸습니다. 몇 시간 걸렸는데 이따가 자매가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말리고 또 아이가 너무 우니까 내가 또 안쓰럽잖아요. 내가 들어가려면 자매가 말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냥 지칠 때까지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쳐졌어요. 신기하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지치게 놔두니까 뭔가 부모가 필요한데 그렇죠? 옆에 인기척이라도 느껴지면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는 어떠냐면 옆에 부모가 있어주는 게 고마운지 안 울더라고. 그 아이에게 영악이지만 뭔가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이를 때릴 수는 없죠, 그 나이에. 그러나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처제가 아기를 낳고 기르는 훈련 과정 중에 하나 소개한다면 아이가 밤에 많이 울잖아요, 젖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저녁에 젖을 주고 그리고 밤중에는 울어도 안 줬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젖을 주고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는데요. 어떨 때는 밤에 너무 울어서 주변 사람들, 주변의 집들에게 미안하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날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신기하게 밤에 안 울더래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자요. 그럼 아침에 가면 다시 찾는 거예요. 아이는 훈련시키기 나름입니다. 그 부모가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어릴 적에부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좀 가르쳐야 되거든요. 잠언을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 보의 물은 담아놨다가 그 트면은 터지는 대로 보의 물이 나가잖아요. 여기를 틀면 저기로 나가고 저기로 틀면 저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인데 그와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어린아이의 행동은 부모가 터주기 나름입니다. 부모가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습관을 바르게 들이면 그 아이의 습관이 어릴 적부터 바르게 정돈됩니다. 그래서 그 영아기는 보육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시기에도 뭔가 아이에게 훈련시킬 수 있는 아이를 어떤 바른 질서 가운데 기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유아기와 유년기가 될 거예요. 유아기와 유년기는 뭐 이제 한 2세 정도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기와 유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는 이제 부모가 보호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겁니다. 이때 보호자, 눈만 돌리면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요 사고 치죠. 그 눈을 잘 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이에게 눈을 계속 붙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동시에 그때 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죄성이 나와요. 맞아요? 죄 기질이 올라올 때예요. 그때 되면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집을 꺾는 겁니다. 이 시기에 고집 못 꺾으면 나중에 못 꺾습니다. 이 시기에 고집을 반드시 꺾어놔야 됩니다. 이 시기에 고집을 꺾을 수 있다면 나중에 부모는 편할 겁니다. 왜? 이때는 아직 성격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거든요. 아직 가늘 때입니다. 아직 힐 수 있을 때예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미 막대기처럼 단단하게 성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꺾으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저는 이 유아기와 유년기에 매를 많이 댔습니다.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매를 많이 댔습니다. 왜?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저도 자라면서 이 시기에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안 꺾어진다는 걸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존심도 좀 꺾여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좌절감도 좀 느껴보고 이때 아 위가 있구나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뭔가 오는 징계가 있구나 이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이 고집 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입장에서는 이때가 5세, 6세, 7세 유치부예요. 그렇죠? 교회 학교 유치부 교육 목표가 뭔지 아시죠? 만약에 유치부 부모, 유치부 아이를 둔 부모가 교회 학교 유치부 교육 목표가 뭔지 모르면 부모로서 몇 점이에요? 0점인데. 예.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 시기에 우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신앙 교육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기에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시기에 아이는 질문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엄마 이게 뭐예요? 그게 많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맞죠? 누가 만들었냐고 계속 질문해요. 자, 그렇게 아이가 호기심이 많을 적에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입니다. 5세, 6세, 7세 교회 학교 유치부 그 기간 안에 아이의 고집을 꺾으면서 그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바로 모든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부모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왜 만들었느냐? 너를 위해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뭐로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심지어 짐승까지도 너를 위해서 만들었고 하늘과 달과 별들도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짐승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지구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 이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구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번은요, 안산에 있을 텐데, 낮입니다. 대낮인데, 어떤 젊은 부부가 쫓아나오면서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야,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무슨 큰 사고를 나서 애를 잃었든지, 뭐 저렇게 우는 걸 보면은, 저 무슨 필시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쫓아나갔죠. 교회당 바로 앞에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요, 개가 죽었더라고. 세상에, 제가 세상에 자기 아버지 죽어도 저렇게 안 울겠다. 이것이요, 사람이 중요한지 동물이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가치관이 혼동이 되니까 이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등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고등동물입니까? 사람하고 동물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데.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걸 어릴 적부터 좀 조금은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아이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칠 때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세요. 뱀이 뭐 막 잡아먹고 그런 건 좀 보여주지 말고 가능하나.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다는 거. 근데 그때는요,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옆에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면요, 대신해 죽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아동기입니다. 초등부죠. 초등부는 부모 편에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자와 격려자. 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아이에게 격려하고 아이를 위로해야 됩니다. 이 학교를 이제 가서 아이가 이제 시험을 보거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아이는 이제 비로소 이제 공동생활도 접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려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데, 그럴 적에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아이를 돕는, 그렇죠? 위로자와 그리고 아이의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격려자, 이런 위치에서 부모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목표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기는 구원을 받도록 부모가 신앙적으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죄도 알고, 누가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고귀한 것인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면 그게 큰 것인지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런데 애들을 구원을 위해서 관심과 노력과 기도를 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데, 아이가 답만 얘기한다고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학생은요, 쭉 세워놓고 간증하라 그러면요, 앞에 애가 얘기하면 뒤에 애는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줬다고 말을 해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무조건 아이를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그 아이가 들은 내용이 점점 굳어지고 확실하게 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옆에서 좀 조언을 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도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요, 그 구원이 확실하게 되도록 이 기간에 최대한 배려를 하는, 조용히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제 적은 아이의 얘기입니다. 제 적은 아이는 초등부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의심을 4학년 때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 큰애도 구원의 의심이 있었는데 부모에겐 얘기를 잘 안 하고 지 나름대로는 구원의 의심이 있어서 중등부, 고등부 때 모임에 가면 이 집회 같은 데 가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런데 이 큰애는 잘 모르게 지나갔는데 작은애는 4학년 때 굉장히 구원의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의 의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지경까지 갔냐 하면은, 구원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상담을 많이 시키는 동시에 오죽하면 제가 서점에 가서 애를 데리고 세계사 책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걸 기록해 놓은 그 내용까지 읽어줬잖아요. 아이를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것은 도를 넘은 거거든요. 도를 넘은 건데 이대로 방치하면 아이를 심각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뺨때기를 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건 사념이거든요. 제가 평생 제가 큰아이 둘째 아이에게 손을 직접 댄 것은 그때 딱 한 번입니다. 지금 그 작은 애는 고3인데 이 자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신 번쩍 나게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뺨을 그때 세게 때렸습니다. 딱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다음부터 고쳐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더 이상 뭘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뭔가를 깨워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고2 때 그 작은 아이한테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빠가 그때 너를 때렸는데 그때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해한다고. 그런데 그때 그게 맞은 것이 자기한테는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동기 이때는 그렇다고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상황과 환경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구원이 확실하게 이르도록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중등부와 고등부인데 이때는 이제 사춘기죠. 빠른 아이들은 초등부 고학년부터 이제 요즘은 사춘기가 온다 그럽니다. 이때는 밖으로 눈을 돌리고 이때는 아이의 마음에 부모가 적어질 때예요. 부모의 존재가 그 전까지는 가장 크게 여겨졌는데 이때 되면 부모가 별거 아니고 부모가 시시하게 여겨진다니까요.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친구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옷도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비싼 거, 메이커 그리고 머리 모양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고 가방을 매는 것도 그렇고 독립하고자 원해요. 부모 밑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춘기죠. 자, 이때 가치관의 혼동이 올 수 있고 잘못된 사상이 이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주의 안 하면은. 그래서 이때 아이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어느 정도 독립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양보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은. 제가 큰아이하고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면은 이 시기에 저희 큰아이 중학생 때죠. 중학생 때인데 언제부턴가 머리를 길르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이발하는 거. 두발 자유화되게 학생들을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기르는데 제가 보길 때는 아주 보기 싫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뭐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어쨌든 눈에 계속 거슬렸어요. 학생은 학생다워야지. 저는 학교 다니면서 두발 그렇게 길게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실랭이를 했어요. 일주일 이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화가 났어요. 그 이상은 얘기 드리기 어렵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이 잘못이 아니라 번뜩 생각이 든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아이에게 독립심을 지켜주고 그것이 지나치지 않는 범위면 내가 양보해도 되는데 내가 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그 생각이 벌떡 들었습니다. 그거는 큰 것에 비하면 작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 아이하고 지금 실랭이 하고 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을 뭐 입느냐. 우리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어떻게 하냐. 자기 스타일에 맞는 머리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일단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삼아야지 작은 것을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게 아이에게 진짜 잔소리가 돼요. 아이는 그것을 싫어하고 나중에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아이에게 어떤 그 가치관을 혼동을 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신앙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등부 교회학교 교육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거고 고등부 성 교회학교 목표가 뭐냐면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중등부에 올라오면은 신앙이 이제 굳어지도록, 그렇죠?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굳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그리고 고등부에 올라가면 봉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든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교회 가면 청소도 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신앙 안에서 겪은 간증을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물론 초등부 때부터 전도해야지만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일을 자기가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를 지나면서 아이가 더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최종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걸 큰 목표 위에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건 순종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그것이 교회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대로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세심한 목표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고집 꺾는 거.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매를 차라리 많이 댔어요. 초등부 들어가면서는 매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초등부 5학년 이후에는 매를 지금까지 댄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들 둘이 잘 신앙생활 해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고 그래도 작은 아이도 내 신앙의 기준에 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날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게 감사합니다. 저녁에 보면 꼭 읽고 자거든요. 조금씩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신앙의 모습이 어떨지 염려하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한나 여사입니다. 수산나 여사인데 이 수산나 여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아시죠? 그 어머니 수산나인데 19명의 자녀를 뒀어요. 몇 명요? 자, 그런데 이 자녀 중에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두 사람이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 여사의 자녀 교육법을 나중에 존 웨슬리에게 자기가 자녀 교육한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자녀 교육에 참조하라고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웨슬리의 일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정교육을 하는데 지켰던 기본적인 원칙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아서 여기 보낸다. 내 생각에 이것이 누구에게라도 소용이 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하는데 지켰던 기본적인 원칙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아서 아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옷을 입는 것과 갈아입는 것, 그리고 내복을 갈아입는 것 등이 그렇다. 밤에는 우선 잠을 잘 재운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살쯤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전에 해초리를 무서워하고 울 때는 소리를 줄이고 울도록 가르친다. 몇 살쯤 되면요? 한 살. 그러니까 해초리를 무서워하고 울 때는 소리를 줄이고 울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살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전에 19명이나 길렀으니까 어떤 경우는 그 이전부터 했나 보죠. 이렇게 해서 자칫하면 야단 맞느라고 볼일 못 보게 될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밉살스럽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집 안에는 어린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아주 조촐하게 살았다. 몇 명 자녀 있었다고요? 자, 우리 같은 막 쿵쾅쿵쾅 난리가 났을 텐데, 이야, 대단해요. 아이들이 자라서 제법 몸이 튼튼해지면 하루에 세 끼 식사만 하게 만들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작은 식탁을 어른들 식탁 옆에 붙여놓고 어른들이 지켜보는 옆에서 식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지만 다른 것을 더 찾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른들 먹을 때 옆에 밥상을 작은 걸 붙여놓고 같이 먹도록 했는데 마음대로 먹게 했지만은 다른 것을 더 요구하는 것은 허락 안 했다는 겁니다. 어른들 먹는 그대로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튼튼해지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코 저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식사를 골라 먹게 하지는 않았고 온 가족이 먹도록 해주는 음식만을 같이 먹게 했다. 그리고 간식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병을 자주 앓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 도중에 누구라도 주방에 들어가서 식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어쩌다가 그렇게 한 것을 알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매를 맞았고 식모도 몹시 꾸중을 들었다. 그리고 6시 가정예배가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하였고 7시에는 식모가 제일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씻겨서 옷을 갈아입힌 다음 8시가 되면 모두 잠자리에 들게 하였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정신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서 순종하는 성격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해심을 키워주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터득하기까지는 서서히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집을 꺾어주는 일이란 일시에 해야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때를 맞추어서 고쳐야 할 것을 게을리하였다가는 아이들의 고집만 세어지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거의 바로잡을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아이에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고통스러울 만큼 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결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늦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여사도 어릴 적에 고집 꺾는 것은 이해시키는 것은 시간 걸려야 되지만 고집 꺾는 것은 단번에 해야 되고 고집 꺾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릇을 기르게 허용하는 부모들을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부모라고 한다마는 나는 그런 부모는 잔인한 사람들이라 본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잔인한 부모라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는 어떤 부모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서는 후에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몹시 두들겨주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좋다고 격려해놓고 나중엔 그것 가지고 시큰 두들겨 패고. 그리고 아이의 버릇을 고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다만 너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버릇이 마냥 나빠지기 전에 고치기만 한다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다. 아이의 고집을 전적으로 꺾으면 아이들이 흔히 저지를 숱한 어리석은 짓이나 실수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피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무서워하면 그렇다.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가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볍게 타일러 줄 수도 있으나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역력할 때는 고의적인 것은 그 말입니다. 그 잘못의 정도나 성질에 따라서 마땅히 벌을 주지 않고 넘어가거나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 실수하는 건 봐줄 수 있지만 고의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의 고집은 때맞춰 꺾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야말로 오로지 종교교육의 강력한 합리적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이는 교훈도 모범도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철저히 되면 아이는 이성과 부모에 대한 경외심에 의해 다듬어지고 드디어 이 이성이라는 것이 이성, 이제 다른 그 사귀는 그런 이성 아닙니다. 이 이성 말하는 거죠. 드디어 그 자신의 이해심이 성숙해져서 종교의 원리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아직도 이야기는 더 해야겠다. 제목대로 억지를 쓰는 것은 모든 죄와 비참한 짓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수산나 여사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 결국은 고집을 하게 되면은 그 고집은 결국은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꺾으면 하나님에게도 결코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 했냐?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려면 어릴 때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억지를 꺾도록 애쓰는 부모는 결국 한 영혼을 갱신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이의 고집을 꺾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는데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였다.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해서 그 주기도문을 잠자리에 들 적에 하고 자도록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어릴 적부터 주일날은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하거나 걷는 것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미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다. 특별히 그날은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그리고 곧 이어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조용히 하도록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꿇거나 말을 하지 못해도 몸짓으로 표현해서라도 축복을 원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아이들은 울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도록 가르쳤으며 무엇을 원할 때는 예쁘게 똑똑히 말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 울면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걸 가르치고 예쁘게 똑똑히 말해야 준다는 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섯 살이 되면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공부 시간을 정해준 다음 9시부터 12시 또는 2시부터 5시까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의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안에 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각자 공부에만 한 6시간씩 전념하도록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을성과 건강만 좋다면 열심히 가르칠 때 단 석 달 동안에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배우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산나 집에 큰 불이 났죠. 그래서 불이 나서 자녀 중에 일부가 죽는 일이,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19명이나 되니까요. 나중에 집이 다시 지어지고 다시 모았을 때 행동 규범이 많이 흐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모았을 때 집을 다시 지은 다음에 아이들을 전부 집으로 다시 데려오고 철저하게 아이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였다. 흐트러진 걸 데려왔을 때 다시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몇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비겁한 마음을 먹거나 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고치기 어려운 거짓말하는 버릇이 생길까 봐 늘 살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잘못하였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약속하면 때려주지 않는다는 법을 세워놓았다. 두 번째, 거짓말이나 훔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장난치는 일이나 주일날 장난치는 일이나 복종을 안 하는 일이나 싸우거나 하는 등등의 죄가 되는 일을 했을 때는 절대로 벌을 주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똑같은 잘못 때문에 두 번 야단을 치거나 매를 때리는 법은 없다. 그리고 일단 고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벌을 줬는데 그 다음에 가서 다시 거론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특히 스스로 생각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항상 칭찬을 해주고 결과에 따라서 자주 상도 준다. 그리고 어떤 아이든지 순종하는 행동을 하거나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마음먹고 행동했을 때는 그것이 비록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 주고 다음에는 더욱 잘하도록 사랑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 이것이 몇 가지 끝에 약속을 엄격히 지키도록 가르쳤다. 글을 잘 읽게 될까지는 여자에게 일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여자를 하찮게 생각했으니까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글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다 배울 때까지는 일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일하면서 글을 읽어서 도움이 되게끔 했다.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수산나 여사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9명을 기르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길렀는데 우리는 한두 명이잖아요. 한두 명 아이들을 기르면서 규칙적으로 기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러면 기준은 뭐냐?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 교육에 접수하세요. 아시겠죠? 어머니 교육에 접수하셔서 이걸 또 실제로 좀 배워야 돼요. 그렇죠? 배워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배우면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하나님 보실 때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지혜가 없고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학부모 교육의 모든 일정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내용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이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아멘.